오늘은 성전과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신앙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각각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앙을 하고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늘을 향해서 함께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믿는 무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 설교자가 마지막 그 축원할 때 기도하는 내용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역시 무리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의 모습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가 지난 이혼 전도의 기간 중에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들은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공동체의 무리들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6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인 한 교회를 지상에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이 땅에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뿔뿔이 흩어진 분파나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이 아닌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관계는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맺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땅의 교회는 하나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지도하고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의 연합과 일치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결집된 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무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한 사람의 손님이나 객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임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야 이 교회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인 하나하나가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질 때 이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50명의 직원이 있으면 그 각각의 개인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 개인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50명의 구성원들이 나는 그저 이 회사에 속한 월급쟁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다가 하는 도중이라도 퇴근 시간 되면 딱 연표를 놓고 나간다든가 또 이게 회사 물건이니까 함부로 쓴다든가 낭비를 한다든가 50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는 점점 쇠퇴해서 결국 파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큰 이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아마 틀림없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회사의 구성원들이 이 회사가 내 것이라고 하는 줄리식을 가지고 각자가 아주 근검 절약하고 회사 일에 충실하고 충성할 때에 회사는 점점 번창하게 될 것이고 그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소득이 각 개인들에게 재분배되어서 결국 다시 이 개인들은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이 서울중앙교회가 질적인 면에서 매우 충실하고 또 외형적인 면에서도 아름답고 쾌적한 교회가 되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 모두에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유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각 개인들에게 영적으로나 또 인간적인 정서적 삶에 있어서나 이 교회가 그들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희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함께 자주 모이는 개인적 희생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교회에 한 절반쯤 오늘 안 나오시고 한 절반쯤 모여서 듬성듬성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저만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같이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예배시마다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예배에 출석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오기에 조금 어려운 사정이 생기실지라도 이것이 내 교회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없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맞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파고들어서 깊이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가 사랑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객으로서 손님으로서 이 교회에 오시지 말고 주인으로서 오셔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정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울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비차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꽉 차고 저 2층까지 꽉 차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런 장면 한번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그 원리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 일을 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비차간의 사랑과 떡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해주신 것이지 그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전도의 기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이 정말 주택도 아닌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온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아직 성취는 안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도 종종 있기도 하고 또 자기 개인 감정에 의해서 교회가 조금 뭐 싫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교회를 잘 보고자 하는 그저 마음만 가진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20여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여러 개신교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마지막 날까지 다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마음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진리를 따라야 될 텐데 직업이, 환경이, 가족들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우선 그분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진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도우신 것입니다. 여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열심히 교제를 나누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이 서울중앙교회에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 이 앞부분의 말씀은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같이 존재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거할 성소를 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성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지지난 안식에 설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성막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존재하고 있어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그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그 밑에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의 중심이 그 속에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간적으로 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라면 이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형태로 이 교회에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보이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특히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에서 이 강단에 서서 반드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강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목회자의, 목사의 소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깊이 감사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고 치유력이 있어서 우리를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교회 건물이 황폐되고 여기서 전파하는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될 때, 말씀의 생명력을 잃게 될 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의 신앙이 결국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 강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입술을 통해서 이 거룩하고 귀중한 시간에 인간의 소리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하여, 올바른 기도를 선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성전 안에 있는 율법책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선한 왕들은, 개혁한 왕들은 율법책을 찾아서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깨우치고 개혁사업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그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인식하고 아주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시아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비장에게 주고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하였음이니라. 이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백성들이 성전에 드린 헌금을 다 모아서 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허술해진 교회를, 이 성전을 다시 고치고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왕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퇴락하였기 때문에, 너무 낡고 허술해졌기 때문에 우선 이 요시아는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 짓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면 또 다른 개혁운동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어떻게 파묻혀 먼지에 쌓이는 율법책을 찾아서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사반은 그 율법책을 들고 왕 앞에 가서 읽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율법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읽었습니다.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 왕은 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이 대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율법책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백성들이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은 후에 온 나라의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것을 선포하고 모든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살도록 인도한 아름다운 역사의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성전을 새로 단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백성들의 삶의 놀라운 개혁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합회나 연합회에 있다가 한 17년 만에 교회를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던 한 가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말씀의 원칙으로 지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에 아주 굳은 각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을 잘 관찰하시다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말씀대로 바르게 교회를 치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시야가 가졌던 생각 한 가지는 미처 갖지 못했습니다. 요시야는 새로운 계획을 시행할 때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4월에 대청소를 할 때 뭐 구석구석에 있는 거 다 드러내가지고 다섯 차를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뭐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저 묵은 찌꺼기 다 버리듯이 우리들의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죄악의 찌꺼기가 다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심령으로 청소를 했는데 성전 재건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서울중앙교회도 요시야가 단행했던 이 놀라운 계획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단장하고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안식일에 교회만 오시기 때문에 또 그냥 식사만 하시기 때문에 식당하고 이 교회밖에 모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석구석 다 돌아가면 돌아가서 살펴보면 정말 얼마나 어지럽고 복잡하고 낡았는지 몰라요. 가끔 한 번씩 1층부터 5층까지 싹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교회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면 영적으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큰 숙제로 남아있었던 2층에 있던 이 소중한 합회가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도에 박스로 꽉 차 있습니다. 사람 다닐 틈도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합회도 사실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 합회가 오랜 우리 더부살이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사갈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도 우리 교인들이 예배 마치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건물에 중앙교회 같은 화장실을 가진 건물은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화장실도 필요하고 또 회의실도 변변치 않아서 맨날 여기저기서 회의도 하고 이걸 맞추면 집사님 장로님들이 어디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그냥 배회하시다가 이런 교회를 좀 더 우리는 안정되고 편안한 공간으로 안락한 공간으로 바꿔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합회가 나가게 되었고 우리 교회 하나의 해결할 숙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 살림도 하다 보면 결혼식이나 또 집을 새로 산다거나 목돈 들어가는 일이 있듯이 교회도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하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를 처음 오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죄송합니다. 어떻게 나오시게 된 때가 이때 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전혀 부담 새로 오신 분들, 초신자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사실 지난 한 시기에 저희가 광고를 하려다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교회 나오신 지 꽤 되는 분들에게만 오늘 한 시기에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통보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교회를 갔는데 간 그 예배의 목사가 자꾸 헌금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은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 간에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엄청난 비극은 일어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때가 이렇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합회가 여기 입주해서 들어올 때 1억 5천만 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복잡한 관련 관계가 있었지만 나갈 때도 그냥 1억 5천만 원만 받고 이전에 나가기로 그렇게 교회와 합회 간에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힘을 한번 모아야 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우선 합회 이전할 때 입주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1억 5천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면 우리가 건물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맞게 개조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또 새로 짓고 하는데 대략 우리가 2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고 속에 들어갈 집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구들이 또 집기들이 사무용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한 1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벌써 했어야 되는데 가스를 쓰지 못해서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난방료 뭐 이런 데 취소하는데 그 가스 공사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건 뭐 제 사택이 아니고 이 계속 이 중앙교회가 이제 받게 될 담임 목사의 사택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천만 원 전세 살고 있는데 조금 싸게 사는 이유가 팔리면 내주는 조건입니다. 언제라도 와서 누가 사면은 나가야 됩니다. 그런 집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데 시시로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집을 들어옵니다. 언제 팔려 나갈지 몰라요. 그런 집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중앙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사택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빼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한 1억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있어야 한 30여 평짜리 사택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이 액을 다 합치면 6억 원입니다. 6억 원.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6억입니다. 사실 난방도 너무 노후돼가지고 이제 겨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냄새가 참 그 좋지 않은 냄새들이 자꾸 새어 나옵니다. 또 주차장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선 급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목표를 위해서 6억 원의 목표액을 정하고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뭐 다 마음 먹게 달린 것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평균적으로 분배하면 우리 교회가 11조가 한 달에 약 2천만 원 상회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목표를 달성하려면 각 개인이 석 달분의 수입을 들이면 유대교에 도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월 200만 원 수입인 분들은 600만 원의 헌금을 해주시면 유대교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물론 교인에 따라서 여유가 있는 분은 더할 수도 있고 어려운 분은 아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런 사정을 다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단 1만 원이라도 모든 교인이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표준은 있지만 표준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소액이라도 온 교회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발 이 헌금하는 문제로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이제 최선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일이지 이 문제로 인해서 온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인이 이미 이 교회에 이런 필요를 느끼고 얼마 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생활이 넉넉한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 교회만 지금 해결할 것이 아니고 저 마당 안에 들어와 있는 저 집을 우리가 사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당 안에 들어와 있는 집 아시죠? 기역자로 들어와서 그게 남의 땅에 왜 그 땅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땅인데 원래. 어쨌든 그 땅이 들어와서 그것을 샀으면 좋겠다. 주차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1억 원을 헌금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은 도무지 1억 원 할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교회 앞날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그런 헌신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 그 일도 가능하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물론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저 앞에 집이 얼마인가 하면은 지금 약 40여 평 되는데 한 평당 1,500만 원 상회합니다. 그래서 그 집값이 6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한 액수에 두 배만 나오면 저것까지 다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를 일으켜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본 목표는 6억이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제 마지막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헌신의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성도의 역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좀 생활이 어렵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껏 과부의 마음으로 더럽 돈을 바친 과부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 11월달 시대에 한 교수님이 삼육대학 교수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쓰셨어요. 삼육동에 보면 그 사택 주변에 밤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밤을 원주인들은 별로 먹어보지 못하고 밤 계절이 끝나버립니다. 주변에서 동네에서 와가지고 다 따가고 다 주워가는 거예요. 아주머니도 보따리 짊어지고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다 주워가고 다 따갑니다. 날리면은 당신 울타리도 아닌데 왜 당신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처제 아이들이 반주로 온다고 소식이 왔어요. 반버섯 다른 사람들이 다 주워갔는데 일단 오라고 얘기해놓고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밤이 없어요. 주스러 와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밤을 좀 사다가 밤나무 밑에다가 여기저기 다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그 뭐 조카들이나 그 처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밤주스러 하자고 해서 거기 가서 주스라고 그랬더니 가니까 뭐 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나게 밤을 주워서 이게 사람들이 눈이 멀었나 봐. 이런 것도 못 주워서 하고 여태 이게 남아있다. 그래서 아주 신나게 밤을 한 보따리를 주워서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들아, 너희들 그거 반은 좀 우리 죽어가라. 아, 무슨 말씀?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서 죽었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반을 두나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뭐 좀 내라고 하면 아 이게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우리 못 내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깊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인간이 재물과 물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재물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죽고 나면 모든 재물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마다 꽉꽉 채워놨어요. 아주 흡족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 말하기를 또 내가 내 영혼의 길이 되 영혼아 여러 해 쓰는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소용이 끝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불어서 날아가 버릴지 모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정함이 없는 일정하지 않은 재물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인생을 걸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기를 좋아하라고 권고하십니다. 한 선교사가 인도에서 그 캘커타에 사는 한 부자 상인을 방문해서 선교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그 상인은 즉석에서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250불을 이제 기증을 했습니다. 그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상인에게 전보가 왔습니다. 이 상인이 전보를 다 읽어보더니 그 헌금하러 온 선교사에게 내 배 한 척이 화물을 실은 채 바다에 가라앉았다는군요. 이건 큰 손실입니다. 아무래도 당신에게 다른 수표를 끊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하고 이제 수표를 다시 내놨습니다. 이 선교사는 아마 한 100달러쯤 하실 모양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주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써서 내놨는데 1,000달러를 냈습니다. 아유, 혹시 이거 100을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000달러입니다. 그 전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면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삽시간에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창고에 쌓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서 제가 더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언젠가 이 돈은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이 세계 경제가 이제 혼란해지고 언젠가 예언된 대로 역사가 마감 시간이 되면 돈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진주의 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목적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운영교회 지난 봄에 건축 헌금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그 헌금 약정서에 5,900만 원을 약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물었어요. 목사님, 왜 5,900입니까? 5,000이면 5,000이고 6,000이면 6,000이지. 그분이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들기로 이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 전세,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자는 호떡 반죽을 여기저기 배달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차를 가지고 여자는 미장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살고 1,000만 원짜리 전세 1,000만 원 하고 여러 개의 땅을 사둔 것이 4,000만 원짜리랍니다. 그 4,000만 원 하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물어보니까 900만 원 준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도합 5,9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물론 그것을 당장 지금 다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5,900만 원을 계속 벌어서 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은양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참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래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아주 신나게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축복은 목적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바라고 헌금을 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가진 것을 일부 떼어서 주님에게로 돌려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끝나겠습니다.